여러분은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빙긋이 웃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빙긋이 웃고 있다고 늘 화났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니까 이제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화 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낼 만한 사람한테는 나 정말 화났으니까 조금 받아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표정 관리를 못 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 예전에 모래시계에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 사형대 앞에 갈때나 떨고 있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까지도 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것처럼 화낸 모습 안 보이고 싶어서 표정 관리하는 게더 어려워서 긴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다음 날 아내가 말합니다. 딸도 말하고 아빠 잘때왜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앞에서는 조심해야 하니까 참지만 안에 이렇게 눌러 놓은 것이 자는 동안에 막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만 그럴 게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통 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다 있겠습니다만 거의 풍토병처럼 화병이라고 하죠. 제가 성경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옆에 하나 놓고 이제 전문적인 책이어서 빨리빨리 읽진 않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야금야금 읽어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최신 정신의학이라는 육판 놓고 민성길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의 사람의 마음, 정신을 또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해하기 위해서요. 요즘은 학자 간의 연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는 화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분노 장애.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병이라 함은 분노 또는 분노와 관련된 감정 복합, 즉 억울하고 분함, 공격성, 증오, 한 등의 감정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장기간 참아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평소에 우룩부룩 화내는 사람보다는 온유하게 잘 참는 사람에게 실제 안에는 이게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 하는 겁니다. 가볍든 아주 중하든 드러나 있든 잠재적이든 아마도 내면에 모두가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분노하는 문제, 화내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분노라고 써 있든 써 있지 않든 많은 경우에는 그 밑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는 것, 막 화가 치미는 것, 이것은 죄일까 아닐까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여름도 다가오고 오랜 동안 좀 힘든 시기 지났잖아요. 그내 안에 좀 분노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내 마음 좀 챙겨봐야겠다 해서 한 서너 권 분노에 관한 성경 목회 상담학 쪽의 전문 서적을 한 서너 권 사가지고 막 읽으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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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질치고 읽고 정리했는데 딱 마침 설교의 기회가 와서 이 말씀 제가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며칠 전에 화냈다고 나한테 이 설교 하는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더군다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 목회 상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화가 치미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분을 오래 품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고 분을 내되 죄까지는 이르지 마라 하는 것이죠.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다스리지 않고 그냥 분대로 행하는 것,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 안에 분이 일어나는 건 그런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이게 원한으로, 악의로, 증오로, 복수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되 다스리지 않는 죄는, 다스리지 않는 분노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유대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게 된 분노, 이 화가 다음 날까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분노 중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함께 같이 공유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노도 있습니다. 공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분노든지 그게 죄로 가지 않게 하고 그날그날 정리하고 넘어가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한 분노이든 의로운 분노이든, 어쩌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분노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정죄로 가고 비난으로 가고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승부욕에 빠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시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주면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결국은 편 가르기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부부 싸움이 집안 싸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되 분노는 조절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적절한 선을 분별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분노를 키우는 것,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그날 안에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성경은 27절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분노를 방치하는 것은 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자꾸자꾸 챙겨봐야 하는 겁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때에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그거는 다음번 설교 시간에, 오늘은 원, 다음번 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관리하는 거, 죄까지 이르게 하지 않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부에서도 분노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분노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국가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게 실제 컨트롤이 어렵다.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고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를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적용하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분노와 더불어서 다른 상한 감정들도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서너 권의 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웨인 맥의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그리고 칩 잉그램의 파괴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그리고 크리스토퍼 애쉬 분노라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는 특별히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노에 접근을 하는데요. 여러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지만 결국은 성경적으로 인간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분노의 근원에 한 세 가지 중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자 분노합니다. 거기에는 시기니 질투니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는데 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통제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자기 왕국의 통치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역 유지들과 행정관들이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 빼앗길까 봐 그런 겁니다. 아가들이 장난감 인형 진짜 좋아하죠. 거기에도 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른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인형 장난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개를 좋아하는 이유에도 통제권에 관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애견가들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 어릴 때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상처를 받은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친구분들과 제가 아끼던 강아지를 잡아먹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상처받을까 봐 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가족사를 여기서 언급결에 나왔네요. 개가 왜 좋습니까? 또 개를 왜 사랑합니까? 말을 잘 듣거든요. 배신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개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패고 굶겨서 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 패듯 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만 해도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범법자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벌써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개나 개의 자식들조차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세상이니 다른 건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규제된 생활을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고 만나고 여행하고 이런 게 다 통제되었었죠. 지금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 안에 분노가 조용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 분노하는 그 밑바닥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통제라는 문제, 그게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든 내 주변이든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분노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 분노의 밑바닥에, 분노의 뿌리에 소유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통제권과 친구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돼야만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왜요? 아무리 멋진 장난감이어도 내 거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주고 그 손에 있는 거 다시 뺏어봐요. 그 분노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줬다 뺏으면 훨씬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이 소유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하고 소유했던 것을 빼앗길 때 또 분노하는 거죠. 성경에 소유 문제로 분노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마음에 들어서 합법적으로 제값에 사겠다 하는데도 이 인간이 안 파는 거예요. 침상에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새번역은 이렇게 더 직설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며,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소유욕이 좌절되니까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야훼 분노의 화살은 결국 나봇의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갖고 싶은 것 못 가져도 분노하고 갖고 있는 것 뺏겨도 분노하고 갖고 있는 것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도 못 가져도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원초적인 그 마음 속에 이 소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산업사회 물질 문명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아무리 성취를 하고 가진 게 많아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지하고 싶은 것 다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분노가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의 문제, 여기에도 결국 그 밑에는 소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고 소유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명성입니다. 결국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누구나 자기에 대한 평가는 꽤 후하게 내립니다. 저도 저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이 저를 보는 평가보다는 더 후하게 내릴 겁니다. 그런데 남들의 평가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낮을 때 혹은 그 평가에 손상을 입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에 MT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롤링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종이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 친구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거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쭉 돌립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읽어요. 한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읽으면서 웃자고 한 거거든요. 읽으면서 얼굴이 하얘져요. 끝나고 나서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그날로 동아리를 탈퇴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웃자고 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자 타임 하지 말자, 롤링 타임 하지, 롤링 페이퍼 하지 말자 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누군가 말하라 해도 너무 솔직해지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 모른다고 하죠.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게 하신 것,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면요, 아마 그날 밤 안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분노의 장작을 쌓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말해야 돼요. 다윗과 나발의 사건도 유명하지요. 부자인 나발에게 식량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빈손으로 와서 이 나발의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더 리얼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자인데 요즘 말로는 듣보잡인 거죠. 듣보잡인데 내가 왜 먹을 걸 주느냐? 부하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하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다윗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합니다. 한 600명 정도 지금 데리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토록 훌륭한 성품을 가진 리더였던 아직 청춘이긴 하지만 다윗 자존심을 다치니 칼 빼들고 죽이러 가자고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밑바닥에는 통제, 소유, 그리고 명예, 즉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사소한 걸로 왜 화내세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일이 그 사소한 일로 폭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또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분노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혹은 사상적 신념으로 정당화될 때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노가 자기 의와 만날 때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옳고 상대는 반드시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판단, 자기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이 극도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더 심해지면 언어폭력, 심리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 어떻습니까? 광기 어린 분노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진 분노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분노가 자기 의와 결합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스승이든 부모이든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신의 멘토이든 교정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 판단이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게 되면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공격적이 되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자기 판단만 옳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두 분 눈 저랑 마주쳤는데 그분들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거만한 자의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능욕만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분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그거 좀 틀리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생각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하게 되는 겁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 사람이 분노에 쌓이게 되면요, 비판을 받게 될 때 더 분노하는 거죠. 그 비판을 전해주는 사람도 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의 교정을 감사히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에 소중한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지혜는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는 감사하고, 왜요? 자존감을 높여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두 배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성장할 수 있게 돌아보게 해주니까요. 이제 분노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른 감정들하고 좀 많이 섞여 있어서, 또 친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와 짝을 짓는 다른 감정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다. 왜냐하면 갑자기 산속에서 부스럭거리는데 뭐요? 하는 사람은 뱀이나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던 사람은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로 이어져 오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와있다. 두려워하는 건 정상적인 거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두려우면 계속 어려울까 봐 두렵고,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으면 그게 또 망가질까 봐 두렵고, 꽤 성공했으면 그 성공이 날아갈까 봐 두렵고, 그냥 두려운 겁니다.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왕국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분노가 된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했죠.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게 될 때는 공포를 느끼고요. 만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게 된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함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높아지면 공포로 가고, 두려움이 낮아지면 분노로 간다. 결국은 이렇게 쌍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그 배후에 있는 건 좌절감입니다. 분노의 다른 짝이죠. 아하방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는 그런 시도가 좌절되니까 분노한 거죠. 이 좌절감에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잘못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슬픔입니다. 너무 슬퍼도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적인 헌신과 복종을 표현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러나 거듭 고난이 계속되고 슬픔이 고통이 길어지자 분노가 드러납니다. 욥기 7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결국은 분노가 터져서 하나님께도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타이르십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낚시로 요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피조물이며 무지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배후는 마지막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너무나 쉽게 분노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습니까? 왕후가 공개적으로 자기를 면박을 주고 명을 거절해서 모욕을 당하자, 수치를 당하자 분노하여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성의 본성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나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분노의 배후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있는 진짜 영적인 문제, 바로 그 부분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공격해왔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개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개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세상에서 내가 주인 행사에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모두가 나를 괜찮은 존재로 평가해주고 우러러보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내 안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에서부터 자유로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누가 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분노하게 될 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재이신 하나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내 세계에, 나의 가족이든 회사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내 세계의 통치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분노는 심리적인 문제이고 또 생리학적인 문제 같지만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수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은 수첩을 가지고 저희한테 늘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복수할 인간들의 이름이 들어있다. 내가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수해야 시원한 그런 본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2시 반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목소리가 울렸는데 2분 동안 들어보지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이, 심한 욕이 막 나왔습니다. 요즘 몇 년 얘기 아닙니다. 2분 정도예요. 저도 말을 꽤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엄청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끊지도 못하고 2분 동안 욕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려는데 다 끊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반.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 잠도 못 잤어요. 몇 년 지나가다가 그 생각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언제 일인지 아세요? 30년 전 일이에요. 딱 한마디만 받아쳤어도 시원할 텐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래요. 마음이 호수 같길 원하는데 간장종지보다 작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공격이 오면 맞받아쳐야 시원한 그게 마음이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서로도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수는 허용하지만 딱 제한하죠. 맞은 만큼만 패랍니다. 탈영법이라는 거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맞은 만큼만 패고 더 이상 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르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보복하려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체포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자 가롯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들에도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분을 푸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노를 내 안에서 풀어놔주는 겁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아세요? 진짜 분을 푸는 방법은요, 그 분노 보내주고요 평안하게 누워서 잠자는 겁니다. 해질 때까지 분노를 가져가지 말라는 게 이 뜻입니다. 복수심이 나를 짓누를 때, 막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미치게 할 때, 내가 갈 곳은 다윗처럼 칼 뽑아들고 원수의 집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면, 너무 분하면 그냥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얼마나 울며 불며 이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복수하는 것, 분을 푸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분풀이, 나의 복수, 완전한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하는 거 아니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족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은 이 상황이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에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고자 할 때에 마귀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